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은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입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이렇게 표기됩니다. 이프다흐. 이프다흐. 의미는 그가 열 것이다. 영어로는 셉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열 것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그가 열 것이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집단 농업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그 집단 농업 공동체. 뭐라고요? 기부츠라고 하죠. 기부츠. 이 기부츠가 이스라엘 안에 약 한 270개 정도 있는데 인구의 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네, 기부츠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프타 기부츠라는 게 있어요. 레바논 국경에 인접해 있는데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상부 갈릴리 지역에 이 이프타 기부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는 이렇습니다. 자,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날짜,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짜 1948년 5월 14일 이러한 날짜들은 그냥 마음에 새겨두면 여러가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뭔가를 감을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안에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때부터 지금 2025년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했을 때 23년 정도 남았습니다. 맥시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날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선포가 1948년 언제라고요? 5월 14일. 이 독립을 위해서 수행된 핵심 군사작전이 있는데 그 작전 이름이 IFTAH Operation, IFTAH 작전입니다. 동북 지역의 영토, 그러니까 갈릴리 동부 지역을 통제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펼치는데 성경 속 인물인 입다의 이미지를 역사적 상황에 적용한 거죠. 아까 입다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열 것이다. 작전의 목표였던 갈릴리 지역의 길을 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전 이름을 입다 오퍼레이션 작전이라고 세우고 이 작전은 성공됩니다. 그때 작전 수행한 부대를 입다 브리게이드, 입다 여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입다 여단의 복무를 마쳤던 그 부대원들이 8월 18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약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피땀 흘려 확보한 이 국경지대에 기부츠를 설립을 해요. 그 기부츠 이름이 뭐라고요? 입다 기부츠. 그가 길을 열 것이다. 오늘 이 입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입다라는 이 비극적 영혼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올 텐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아 목사님이 지금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여기서 이만큼 거리가 떨어진 저쪽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군. 이렇게 만약에 감을 잡는 사람은 구약 성경 읽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목사님이 지명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이들은 구약성경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명과 임명과 그리고 일어난 연대적인 순서만 알면 구약성경은 읽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맥락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어나갈 때 특별히 사사기를 읽어나갈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에는 온갖 종교의 우상을 닥치는 대로 섬겼던 무분별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 전염병처럼 깊숙이 침투한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동서남북 주변국의 모든 신들 이제 철저하게 북동쪽에는 아람이 있고 북서쪽에는 시돈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이들이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모든 우상 신들을 수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입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던 그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을 여러분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결혼 관계와 닮아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해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럼 극복하기 힘든 슬픔과 상처를 경험하겠죠.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은 깊은 슬픔을 경험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가시는 존재이지 고통을 당하신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고통을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담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담습니다. 하나님 고통 느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소유로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모두 다 잊고 생명도 구원도 줄 수 없는 헛된 우상들에게 돌아선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느끼십니다. 사사기 10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우리는 이 진노하사 이런 글자만 보여요. 아니 왜 하나님 진노하시지? 인간관계 가운데 그처럼 내가 외도하고 불륜하는 그 대상이 7명의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한 남자가 아니에요. 7명의 남자와 정기적인 외도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배우자가 느끼는 그 감정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그 증상이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 제가 읽는 가정 가운데 블레셋, 암몬,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는 아모리 족속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읽어나갈 때 어디 그것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지도를 찾아가면서 보셔야 돼요.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 길라앗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구나.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아모리 족속이 점거하고 있는 곳이었구나 라는 감이 있어야 이 성경 읽기가 재밌어집니다.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해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와서 18해 동안에 억압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제 왼쪽편 지도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렇게 요단 대국입니다. 요단 물이 흐르고 여기가 사해 전체가 여기 지중해이고 큰 바다죠. 이스라엘 영토는 이렇습니다. 길라앗을 이 지역을 길라앗이라고 해요. 이 지역.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암몬이 이 암몬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양쪽에서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입다 이야기는 이곳 길라앗 요단강 우편 북동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암몬이 세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모세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사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암몬으로 하여금 암몬 족속이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암몬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요단 서편 땅까지, 암몬이 여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서편, 여기 유다 땅이고 에브라임이고 베냐민 여기까지 전체를 침공 하기 시작했어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회개의 촉매제 역할을 하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냉담하게 거절하세요. 과거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들을 신실하게 구원해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마음을 줬던 우상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버림받으신 하나님, 상처 입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보이십니까? 15,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범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긍휼과 자비의 의지에서 구원을 간청합니다. 이방 신들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을 찍어내고 돌 우상을 박살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자, 16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와 디그짤, 와 디그짤. 안 죽군요. 미안. 바티쿠차르 이 말은요, 그의 영혼은 짧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s soul was shortened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거는 His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soul 영혼이 shortened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나다 또는 조급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의 하나님, 암몬 족속에게 당하는 그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데 온전히 몰입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뭔가를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만큼의 기간 동안에 압제를 허용하려고 그랬어요. 한 30년간 압제 가운데 내버려 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이 못 돼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면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태, 이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정말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합니다.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무서운 하나님, 시키는 거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중에 거기에서 여러분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감정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때로는 이것이 조금 더 굳어지면은 율법주의로 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급히 그 긴 기간 동안의 압제를 당장 풀어버립니다. 이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영토인 길르앗 땅에 군대를 소집하죠. 18년 동안의 압제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역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미스바에 집결합니다. 성경에는 요단 중심에서 왼쪽 편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미스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길르앗 땅 북동쪽에 속한 미스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오해를 하지 않죠. 군대를 미스바에 집결시킵니다. 길르앗에 속한 미스바에 집결시켜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로 이끄는 그 사람은 길르앗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11장이 나옵니다. 11장에는 입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군대를 지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지도자로 세워진 그 입다가 암몬왕,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이 암몬왕과 과거의 역사적인 영토 논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40절에는 불필요한 서원을 해요. 입다가 승리를 주시면 나를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입다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두 개의 상반된 모습,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다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문장에 압축했습니다. 입다가 태어났을 때 눈을 떠보니 어떤 주어진 정체성,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취될 잠재적인 정체성은 큰 용사입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큰 용사, mighty warrior. 주변 사람들의 비친 그의 겉모습을 넘어서서 주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챕터에 이 읽다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출신 배경, 다시 말해서 그 시작은 불리한 시작이죠. 뭐라고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직역하면은 그는 매춘 부인 한 여성의 아들이었다.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대신에 입다를 매춘 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입다가 태어났을 때 주어진 그 given identity가 바로 불리하게 출발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입다는 기뽀르 하일, mighty warrior.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의 도구로 선택받은 아버지 길르앗의 정식 아내가 낳은 아들들, 다시 말해서 그의 이복 아들들이, 형제들이 입다를 강원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입다는 돕 땅에 정착합니다. 이 돕 땅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이제 어찌 보면 그 무법지대와 같은 곳이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를 헨델의 성경에는 못된 녀석들 그렇게 보고 공동번역에는 근달패들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원어는 그 원어의 뜻은 empty people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손에 가진 것이 없는 토지와 재산이 empty한 그런 의미예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땅이나 재산이 없이 소외된 그 outcast들이란 뜻이에요. 변방에 이 소외된 사람들이 돕으로 이주한 입다를 알아보고 그들의 리드로 떠받듭니다.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조직적인 집단 활동을 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힘과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 행동도 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침공합니다.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지휘관으로 세울까라고 하는데 입다를 생각해내요. 그래서 군대를 지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과거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이 장로들이 묵인했거나 동조한 적이 있거든요. 입다가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암몬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지휘해 주신다면 길르앗 지역의 통치자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합니다. 입다가 확답을 요구하면서 질문하죠. 구절 한번 볼까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입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했잖아요. 근데 입다 이야기를 보니까 입다 믿음이 어디 있어?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불필요한 성급한 다혈질적인 그런 서운한 것밖에 없는데 그의 믿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 맹세의 보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협상이 타결됩니다. 그리고 돕 땅에서 미스바로 군사가 직결해 있는 그 미스바로 귀환하고 길르앗 전체의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 11절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마치 신하가 그 왕 앞에 보고를 하듯이 하나님 길르앗의 지도자로 책임을 맡았습니다. 새로운 지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입다의 믿음을 드러내는 작은 힌트입니다. 이제 12절에서 28절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딸을 번제로 드리는 바로 그 실수 부분에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12절 28절에 보면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너희들 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라고 묻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리고 사신이 대답하면은 또다시 묻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 부분에서 역사논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입다의 믿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입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 땅에 침략했는데? 이렇게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우리 땅이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이곳에 지나가면서 우리 땅을 점령했다. 그랬더니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 땅을 침범한 적이 없다. 땅의 원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21절에서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 왕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이 그들을 쳐부수고 남쪽 아르논 강에서부터 북쪽 약복강까지와 그리고 동쪽 광야에서부터 서쪽 요단강까지에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을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네가 무슨 결의로 그 땅을 요구하느냐? 너 같으면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는 땅을 갖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유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입다의 믿음이 보입니다. 이 땅은 우연히 획득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넘겨주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겠지. 그 당연하지. 저쪽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차지하는 것 당연하겠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계를 박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헤스본과 그 주변 부락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부락들 그리고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에 얼마요? 300년이나 살았는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입다 시대까지 3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어째서 너희는 그 동안에 그 땅을 되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우리 땅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암몬 족속의 억지 주장임을 하나의 침략 구실을 만들기 위한 억지 주장임을 지금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27절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심판하시옵소서. 이 스포트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했고요. 여호와 야웨 하 더라는 정관사이고요. 쇼페트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쇼페트가 뭐라고요? 사사. 쇼페트가 사사예요. 그 사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삼손도 사사였고 기드온도 사사였고 드보라도 사사였고 사사가 많잖아요. 이게 보니까 심판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사사이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 사사들 많이 세워졌지만 불완전한 이들입니다. 바로 그 사사이신 통치자이신 재판관이신 당신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옵소서 하염 바로 오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입다의 믿음입니다. 공의의 판결을 내리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암몬 군주는 입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침공을 결행합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앞선 사건 28절의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이 일이 발생합니다. 암몬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 곧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쟁 지휘하실 것을 믿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불필요한 서원을 함으로써 위험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입다 편에 서서 그의 정당한 주장을 바탕으로 암몬을 심판할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끝난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게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지극히 선하심을 확신하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바로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적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박연하듯이 이교도적인 어떤 그 형태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거대한 차원의 사랑과 공급을 의심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이렇게 서원합니다.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만약에 이 서원 안 했으면 그러면 이 승리를 주님께서 안 주셨을까요? 승리를 위해서 입다가 더 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원은 내가 이만큼 바칠 테니 주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이 교도적인 거래를 합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 위에 더 붙인 불필요하고 위험한 인간적인 보조장치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신적 체험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뿌리 깊은 불안감, 저는 그의 심리를 조금 이해를 해요. 그 출생이 그리고 배척당한 것이 지금 지도자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 지위를 반드시 큰 승리와 함께 확실히 붙잡고 싶은 어떤 그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적으로 또 말씀으로 약속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팡이를 하나 더 짚고 싶은 거예요. 확실한 보증을 얻고자 하는 조바심으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자격이 없어서 주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과연 암몬과의 전쟁은 압도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입다의 군대가 암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수도 근처까지 진격해서 그 핵심 영토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20개의 도시를 점령할 만큼 눈부신 승리를 합니다. 서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합니다. 입다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작은 북을 손에 들고 춤을 추면서 계승 용사로 귀환한 아버지를 영접하는 참 사람이 됩니다. 외동딸의 환히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입다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이행합니다. 이따가 올린 그 서원의 내용, 아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견해 가운데 과연 이따가 자기 딸을 문자 그대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 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것을 백업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가 많이 있는데 이 서원의 내용이 평생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봉헌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당시 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의 문화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 낳고 가문을 잇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불임한다든지 아니면은 처녀로 죽는다든지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엄청나게 여기 보면 처녀로 죽음 때문에 두 달 동안 애곡했다고 기록하거든요. 결혼하지 못하고 대가 끊기는 것을 애도했다는 거죠. 어떤 해석적인 입장을 따라든지 간에 입다의 성우는 인간의 연약함을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의 열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나의 열심이 때로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신뢰로 신뢰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나올 때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거래 하나님과의 어떤 비즈니스 딜처럼 거래 형식으로 나의 열심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바칠 테니 반드시 승리를 달라고 하는 이 거래를 시도하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 아니라 혹시 나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는 인간적인 거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열심을 더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안전하게 보장되겠지 그렇게 만들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안티도트, 뭐라 그럴까요? 그 해독제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의 감정세계, 그분의 성품 이것을 알아가면 이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입다의 이름 이야기를 쭉 나열해드렸어요. 입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입다의 인생은 기생의 아들 쫓기는 자로 외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겉모습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기뻐하일 큰 용사로 보셨다고요. 그 장례를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보도록 전쟁해야 돼요. 세상이 외부가 정의 내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베드로 시몬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시모온,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시모온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시모온 그게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개발. 개발은 뭐예요? 페트라 라이라는 뜻이에요. 정반대되는 그림이에요. 아마도 다혈질이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충동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사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보신 거예요. 주님은 입다를 입다하, 그가 열 것이다. 불리한 시작과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여는 도구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들을 연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구원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의 시작과 또 그의 선택과 실수까지도 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